오늘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1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성도들이 많이 지쳐 계세요. 많이 힘들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이 버겁고 그런 지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그럴 것이 또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또 겪으면서 또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동안 또 어떤 피로도가 또 높아지고 쌓여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시리즈 설교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디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용기를 갖게 하는 이유들이 좀 많이 있겠지요.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공원에 가면 애완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애완견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급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좀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예, 너무 불편하고 개 짖지요, 똥 싸대지요, 오줌 싸지요, 또 줄 매달고 다니는데 그것도 줄도 짧게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줄을 길게 해서 끌고 다니니까 그거 피해 다녀야 되지요. 아, 또 와서 또 짖지요. 와. 공원을 산책하는 이유는 좀 힐링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생각도 정리하기 위해서 공원을 산책하는 건데 개판이에요. 공원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와, 요즘 급속히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애완견 안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요. 예,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보니까 이 공원에 산책 이렇게 하는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유모차를 할머니인데 유모차를 어렵게 꾸부장하게 이걸 유모차를 끌고 가요. 이렇게 보니까 악인가 해서 봤더니 개가 이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개가. 아, 본인도 걷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도 유모차를 끌고 개를 거기다 태우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뭐 사랑해서 그렇겠죠. 사랑해서. 예.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개를 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좀 씁쓸하게 보였어요. 씁쓸하게. 요즘은 또 이름도 지어주고요. 가족들 서열 중에 남편은 차 밑에고요. 오히려 저 위에 1, 2위 차지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 애완견이. 참 씁쓸하지요.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물론 학대를 받고 또 이렇게 또 버려지는 유기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 그렇게 애완견을 귀하게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키우다가 실증 나서 또는 병이 나서 그래서 버리는 경우들이 유기견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이 유기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왜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찾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백날 곁에 있어도요, 필요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별로 그냥 저기 창고에 수소 박혀 있죠. 별로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찾지요. 구하잖아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좀 잘 또 이용한 요즘 최근에 그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당근 마켓. 예,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 당근 마켓. 이 당근 마켓이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로 이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매를 하는 거지요. 최근에는 이 당근 마켓을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고만 살아요. 그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백도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몇 개씩 갖고 있을 만큼 1년 내내 한 번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내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 아내 보니까 열심히 팔아 넘기더라고요. 예?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많이 올리던데 이런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근 마켓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당장 불필요한 것들을 이 사이트에 올려서 저렴한 가격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게 돼요. 저는 참 조심스럽게 이것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양정동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만날까 봐. 예. 괜히 가서 그 당근 마켓 구매한다고 가서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 와요. 얼마나 서로 뻘쭘해요. 아, 목사님 참 거시기하게 그런 거 하세요. 예? 아니, 저도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아요. 당근 마켓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인을 만나면 서로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정동은 안 합니다. 저 동네, 뭐 저기 뭐 해운대 이런 쪽으로 하지 물품은 해운대 쪽이 좋아요. 예. 양정도 별로 안 좋아요. 이 해운대 쪽이 좀 고가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려놓는 거고요. 올려놓다 보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나는 이거 별로 이게 뭐 누가 살까 하고 올리면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사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근 마켓의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은 필요를 못 느껴 내놓을지 몰라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좀 불필요하셔서 뭐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 창고에 수저 박혀 놓듯이 예수님 그냥 저 뒤에 좀 계세요.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제게 당장에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하고요. 당장에 필요한 건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를 느껴야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당근마켓에 수많은 물건들이 나와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요 사이트에 올라가 보면 수많은 물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와요. 필요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찾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검색창에 딱 해서 써서 올리면 쫙 서칭을 하면 딱 뜨잖아요. 딱 뜨면 이제 가격대를 보고 물품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래서 구매를 하지요. 필요를 느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 그 필요를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만약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병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의사 선생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며칠 동안 굶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영양실조 걸리겠죠. 몸에 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며칠 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여러분 며칠째 잠을 못 잤는데도 일을 하느냐 며칠째 잠을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잤는데도 전혀 피곤을 안 느낀다? 이거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은 피곤을 느껴야 돼요.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굴까? 필요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필요가 여러분 강하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현 시대 속에서 그분에 대한 필요가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 창고에 오랫동안 수소박혀 있는 물건들과 같이 그렇게 있어도 내 삶에 전혀 지장받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든.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 교수가 그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을 했는데요.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필요해요? 아니요. 한 잔의 물이면 돼요. 한 잔의 물을 뻘컥뻘컥 마시면 그 목마름이 다 해소된단 말이에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본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저는 한번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필요합니다. 또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이 속썩일 때, 뜻대로 내 마음같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속상하죠. 그때 예수님 필요하죠. 또 안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필요한 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필요한 때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겠는가 하는 거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중풍병 때문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에요. 2절 전반절에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여기서 이 침상이라는 건 뭐예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저 침상을 의존해야 될 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침상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천하의 장사라 할지라도 다 어쩔 수 없이 침상을 의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누워 지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워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저 침상에 누울지 모르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면 참 그 어르신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서 뵈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하루 종일 먼산만 바라보고 계세요. 누가 와서 찾아주는 이가 없고 대화하는 이가 없고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저 간호사들이 가져다 준 약이나 받아 드시고 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돼 보이고 좀 서글퍼 보여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어쩌면 그렇게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요즘 저녁에 시민공원에 가면 사람들 걸려서 못 다닐 만큼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아요. 정말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건강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사야 53장 3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질고를 아는 자라 얘기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에 대한 고통을 아는 자예요. 그 질병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아픔을 알아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질병을 고치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터치하심으로, 또 손을 대심으로 이렇게 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별별 방법, 별별 또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치셔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꼭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때는 병을 고치시고 어느 때는 병을 고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누구든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느 때는 고치시고 어느 때는 고치지 않는가? 절대적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즉시로 고치시기도 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즉시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체하시기도 하세요. 시간을 보내기도 하세요. 때로는 그냥 놔두기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평생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놔뒀어요. 왜요? 내게 속한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예요. 내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때로는 내 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때로는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기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이 뭐예요? 중풍병자,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병이 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일부러 아프려고 아픈 사람 없어요. 어쩌다 보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때 지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회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바로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옮겨져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시고 얘기해요. 믿음을 보시고 결국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고침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답답함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시거든 믿음을 보이셔야 해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 믿음에 보이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영광이요. 하나님, 제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른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질병인지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오게 됐던 예수님 필요로 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야 이게요. 여기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부름이에요. 부름. 작은 자야. 그런데 여기서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가 얼마나 약한지 힘든지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세이라고 하는데 이 다르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를 잃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확신해라. 이 얘기예요. 확신해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눈물, 고통, 아픔을 다 안다.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확신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중풍병자의 그 처절한 절망의 파도를 일시에 잠재우는 평안의 말씀이에요. 평안의 말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의 안개를 일시에 날려보내는 아침 햇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했을 때 얼마나 막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그 위로와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의 뜻 속에서 허우적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은 표현이 나와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단순히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중풍병으로부터 노인받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뚱맞은 표현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치유 문제도 아닙니다. 그를 고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치유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손만 대시면 다 낫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표현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것이 뭐냐면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급한 것은 이 죄사함을 받는 문제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죄와 이 치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놀라워요. 사죄와 이 치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뭐부터 시작하죠? 죄를 사하고 고치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고 고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같이 나와요. 죄사함과 고침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의 시편 103편 3절 한 절만 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 고치면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속죄권은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바쳐진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의 그 풀고 해결하는 권세는,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이 감히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중간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이 쉽죠. 왜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망신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요? 지금 당장 드러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만약에 못 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만약에 일어서지 못한다면 이런 망신 톡톡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쉽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분명히 쉬운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쉽습니다. 왜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에게이로, 에게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서기관을 단숨에 제압하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이후에, 은혜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저앉지 마라.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자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얘기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일어나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의심 없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합니다. 절대 순종하셔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독과 외로움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병상에 오래 있다 보면 그에 따른 금전적 또 시간적 체력적인 것이 힘든 상황이 되어서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만 없는 게 아닙니다. 김병에는요. 부모, 가족, 친지, 친구 다 없습니다. 김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싸우기 힘든 병이 그냥 몸이 아파서 아픈 것보다도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역시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몸에 찾아와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더 큰 고통은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김병의 효자만 없는 게 아닙니다. 김병의 다 주변의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이 아픈 것과 부모가 편찮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오랫동안 아파도 부모는 평생 그 곁을 지켜줍니다.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편찮을 경우는 자식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떠넘기고 핑계와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떠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예 애초부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겠지요. 그냥 오랜 병구안을 하다 보니 지쳐서 그렇게 하겠지요. 아무튼 사람은 병이 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누구나 병들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없어요. 내 곁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셔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평생 동행해 주셔서 결국 여러분의 삶의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겨운 인생 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12주 동안 말씀을 듣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통해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단순히 병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 더욱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중풍병은 무엇일까요? 나를 침상에 뉘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정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만성질환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업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부채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의 생각을 접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십시오. 난 용서받아서 다시 일어설 거야 하면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용기와 순종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용서함 받은 이후 은혜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고독과 외로움을 거두어 가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알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기를 원하며 오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양정씨앗교회, 새싹교회, 자람교회, 우리다운교회, 어린 자녀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